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컨티뉴잉 처치 오브 갓의 밥티엘 박사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회개는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 사전, 더 아메리칸 칼리지 딕셔너리에 따르면 회개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자책감, 양심의 가책 또는 뉘우침을 느끼는 것, 죄나 잘못에 대한 슬픔을 느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정의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에 관한 것이었고, 그분은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나 동요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순전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슬픔, 즉 감정적인 슬픔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흐느껴 울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경건한 슬픔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아흔아홉 마리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아흔아홉 사람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농구 코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팀 선수 한 명이 공을 뺏어갔거든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농구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간단히 말해서 공을 튕겨서 어느 팀 골대에 넣느냐에 따라 골대를 정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상대팀 선수에게서 공을 뺏은 그 선수는 흥분한 나머지 반대쪽 골대를 향해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코치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수는 코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을 넣긴 했는데 상대 팀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가 멈춰서 돌아서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멈춰서 돌아서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회개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축 공사를 위해 숲에서 나무를 베던 인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장 책임자가 와서 멈춰. 잘못된 숲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금 멈출 수 없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계속 가면 안 됐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현장 책임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전통, 가족관계,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회개는 얻는 길, 즉 사탄의 길에서 주는 길, 즉 하나님의 길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찾아보니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오였습니다. 간략한 정의는 회개하다, 생각을 바꾸다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내면의 변화,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알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신킹 제임스역 뉴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한 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두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니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으리라. 여러분은 그가 단 한 번만 가르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오게 하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 여러분에게 전파되었으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영접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 자신의 방식, 즉 사탄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탄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며 사탄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한 사탄은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죄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도움으로 실제로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성경적 진리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빠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특정한 진리를 학문적으로 믿거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단어 회개하다, repent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회개하다의 어원이 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돌이키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굽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가서 사도 바울이 회개에 대해 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회개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든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도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임함을 합니다. 3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자여, 너는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없인 여기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인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끕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에 능하고 오래 참으며 겸손히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마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혹은 전통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데니스 루커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과거 세계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동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개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회개로 죽음으로만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종교적 체험을 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보통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글을 찾으시려면 1972년 4월 호 토마로즈 월드 잡지에 실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아보세요. 진정으로 경건한 회개는 감동적인 교회 예배를 통해 사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어서 예라고 하거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영감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대 25절과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 구절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경험 이상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조 블록이라고 이름 붙인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는 신을 믿는다고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꽤 규칙적으로 다녔지만 평일에는 대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자기 절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이 되면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았고 때로는 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과 음행 모두를 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며 술이 깨면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주 토요일 밤, 늙은 존은 다시 술에 취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깊이 후회하며 회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늙은 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그가 정말로 회개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진실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매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교회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곤 했습니다. 조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회개는 표면적일 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겼고 세상적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버린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가 자신에게 끼친 결과 때문에 괴로워했을 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이기적인 것이었고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일시적인 후회와 슬픔, 죄책감만을 느꼈을 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만약 조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만약 조가 정말로 죄를 영원히 끊고 싶어 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회개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회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더디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부르시는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며 바라건대 당신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4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구도, 심지어 모르는 그 누구도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또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3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정말 암송 구절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절과 6절은 암송하면 좋지만 잠언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회개라는 주제와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존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가장 흔하게 어겨지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웁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자신의 이해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그들의 이해는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어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사람들이 주저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사람들은 제가 악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루시퍼였고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8절, 그것은 내 육체의 건강이 되고 내 뼈의 힘이 되리라. 9절, 내 소유와 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나눠줄 형편이 안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갈 뿐입니다. 내 소유와 내 모든 소득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10절 말씀처럼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이 넘칠 것이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의 책망을 미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물론 훈계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니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르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게 하심으로써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진리의 길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의 전통적인 종교들의 잘못된 점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는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썼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외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자신이 외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의 참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위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10절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용서받지 못한 죄의 결과, 즉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 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위에 관하여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일들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것들의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끝은 영생이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자기 위에 찬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 31대 4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편 신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감정과 슬픔을 동반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의 죄 때문에 너무나 깊이 슬퍼했고 그의 마음 상태가 이 시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신한편 1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저의 허물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악에서 저를 깨끗이 씻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조금만 씻지 말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3절 내가 내 허물을 인정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흠 없으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합창단에 있었던 해가 기억납니다. 저는 노래를 특별히 잘 부르는 편이 아니어서 그게 제가 합창단을 계속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불렀는데 특히 10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이다. 14절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찬양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지 않으시니 만일 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은 어찌 되었느냐? 내가 그에게 이르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온갖 핑계를 댔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전에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도 종종 떠올리는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고 당신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마세요.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회개하십시오. 자,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여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종종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9장 1절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죽이려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보낼 편지를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도에 속한 자들을 남자든 여자든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교회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동기가 강했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거스르는 것은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경우를 아주 빨리 깨달았습니다. 6절, 그러므로 사울은 떨며 놀라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성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 출신의 제자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든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의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먼 채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끔찍한 사람이었고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서 명령받은 대로 했습니다. 18절에 이르러 사울은 시력을 되찾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20절에 이르러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묶어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여기에 온 사람이 아니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돌아섰고 회개했습니다. 22절에 이르러 사울은 더욱 강해져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유대인들은 그가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화였고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고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한 죄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회개에는 물론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교수대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기적인 우울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내면의 불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는 모든 일에 매우 경건하도다. 내가 지나가면서 너희가 숭배하는 제단들을 살펴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이 있더라.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아내와 저는 아테네에 갔을 때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려다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을 발견하고 바위 위로 올라갔는데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곳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레오파고스였습니다. 그 후 다시 그곳에 가보니 바울이 설교할 때 서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바울은 청중과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예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28절에서 그는 너희 시인들도 우리는 그분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금이나 은이나 돌처럼 사람의 손길로 빚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시대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기꺼이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주로 이방인, 즉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등 원리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어떤 형태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초보적인 원칙이자 기초 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 중 하나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였는데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이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번역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호세아 7장 14절에서 에브라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통곡하며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징계하여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회개가 없다면 요셉의 후손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쳤느니라. 5절에는 앗수르 사람이 그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앗수르 사람이 그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칼이 그의 성읍들을 휩쓸고 그의 지역들을 삼키고 멸망시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계략 때문이니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려고 애쓰는도다.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부르짖을지라도 아무도 그를 높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사야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내가 눈여겨보는 자는 가난하고 마음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떨며 순종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하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회개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이 글을 읽었네, 좋은 이야기였어, 또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었네, 좋았어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회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의 회개도 단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회개였죠. 진심으로 깊이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에 다시 한번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쓴뿌리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서처럼 음행하는 자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는 한 입 먹을 것을 위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후에 복을 상속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절히 회개할 기회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운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라디오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하나님의 교회의 촉목이었던 고 허버트 암스트롱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의 소책자 회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9장 3절에 자신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그를 찾으려 하였더라. 느헤미야의 모범 또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암스트롱은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고난과 비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 1, 4. 그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와 금식에 전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음식과 물도 없이 지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것은 그저 행위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진실함과 진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나 감정적인 호소에 의한 일시적이고 덧없는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2대 14절에 기록된 회개의 단계, 즉 공식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곳을 내 제사의 집으로 택하였으니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더라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암스트롱은 이러한 단계들이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13절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마음을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내 마음으로 돌아왔더라. 암스트롱은 금식이 진실성과 간절함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며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세상적인 회개에 그칩니다. 그 다음 요엘 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며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나무 부스러기가 깔린 길을 걷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아직도 그런 의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이름이 어떤 교회의 교인 명단에 올라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그분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멈추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허버트 암스트롱이 고린도후서 7장을 언급했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싶은 이유는 회개에는 보통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정만 느끼거나 변화 없는 슬픔은 회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과 세상적인 슬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하였을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알기로는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 슬퍼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회개로 이끈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을 겪은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슬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니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고 너희의 슬픔이 회개로 이어졌느니라.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슬픔은 회개를 낳아 구원에 이르게 하니 이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슬픔은 사망을 낳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슬픔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변호했는지, 얼마나 분개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얼마나 자신을 변호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해 흠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슬픔은 일시적인 슬픔, 일종의 자기 연민, 처벌이나 수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은 당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싶느냐? 행함은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의를 행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72절은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필요 없이 행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선택적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이야기를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그가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특정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기본적으로 일곱 교회 시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에는 일곱 교회가 언급되어 있고 두 장과 세 장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의 특징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존재했지만 어떤 교회는 특정 시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르되 아멘이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춥거나 덥기를 바란다. 추우면 추위를 느낄 것이고 더우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내가 나는 부자여 재산이 많아졌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고 눈에 안약을 발라볼 수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말세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하리라. 사람들은 책망받거나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나도 이겨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와 속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선행, 자선, 기도 등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 교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의 의미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자랐습니다. 고해 성사를 할 때 묵주기도를 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묵주기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묵주기도는 기본적으로 10번의 성모송으로 구성됩니다. 성모송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기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영광송을 바칩니다. 한 단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묵주기도의 신비 중 하나를 묵상합니다. 보통 한 번에 5단을 바칩니다. 때로는 각 단이 끝난 후 파티마 기도와 같은 다른 기도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바치기 전과 5단이 끝날 때 성모송을 바칩니다. 묵주기도는 이러한 기도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바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가톨릭에서 묵주화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묵주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묵주는 중세 후기에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묵주는 원래의 신앙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묵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묵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묵주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드리는 기도 중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으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대 13절에서 기도의 개요를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계적으로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야. 어떤 문화권에서는 물레를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또는 물레에 돛을 달아서 바람에 돌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아시아에 갔을 때 바람에 돌아가는 물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염주를 세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큰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염주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7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술사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내와 저는 암스테르담에 갔습니다. 초막절을 맞아가는 길에 무료 도보 투어에 참여했는데 투어 중에 한 교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암스테르담에 입항한 선원들이 낸 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술에 취하고 매춘부와 어울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선원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선원들은 미리 돈을 내면 앞으로 저지를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면죄부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면죄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교회는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에 그곳에 있었는데 붉은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단순히 암기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본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미 일부 읽었습니다. 잠시 다시 돌아가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직접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오래 참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도 시련의 시간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14대 16절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순종을 요구하며 불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20대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내 어린 자녀들아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깊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과 우리 자신의 정욕에 휘둘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분이 말씀하신 의미는 가족이나 전통보다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관계나 전통 때문에 갇혀 있거나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거든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완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겠느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 하나는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놓고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자마다 그를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은 건축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 군대 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린 적을 대적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을 보내어 평화 조건을 묻지 않겠습니까?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Continuing Church of God에 속하고 싶다라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만두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몸과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의 구함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함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완벽함을 얻는 것과 동의어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전에 요구되는 회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영적 전환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즉시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죄를 보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고, 완벽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17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여러분도 자신의 확고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악인의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우리는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전에 마태복음 6장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죄 대신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빚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성장하고 회개하며 변화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장으로 넘어가죠. 야고보는 한 장 2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가버려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술에 취해 음행을 저지르곤 했던 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25절. 그러나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에 거하며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2장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왕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애하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에 따라 범죄자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정말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 민족적 배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업 때문에, 정부 때문에 뭐든지 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11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도니라. 만일 너희가 가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많은 사람이 잠들었거나 죽었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곳에 가실 필요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대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우리 삶을 그분처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아노니 사람의 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걸어가는 자가 자기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은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되 공의로 하사 진노하지 마사 나를 멸망시키지 마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며 성령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주어집니다. 9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요 영은 애 때문에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당신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힘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가슴 아픈 슬픔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율법과 삶의 방식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옛 자아는 세례를 통해 장사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사탄 마귀와 사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힘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강렬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영적, 감정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스며든 기만과 허영심의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선행조차도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느끼게 하려는 이기적인 시도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죄,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합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읽은 것처럼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고 세상적인 교제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1982년 굿 뉴스 잡지에 실린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진정한 회개란 이기적이고 육적인 반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체하려는 진지한 소망이라고 요약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만 들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작은 점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메일을 받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구 코치가 공을 빼서 반대 방향으로 간 선수에게 했던 말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멈춰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소속 밥티엘 박사입니다.